2001년 12월 15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2001년 12월 15일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결혼한 날이거든요. 예, 당연히 모르시죠? 예. 아, 그날만 생각하면 물론 너무 기쁘지요. 예,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최고의 행복한 날이 그날이겠지요. 그런데요. 그런 그 날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결혼식을 제 아내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예약한 그 뷔페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결혼도 식도 하기도 전에 이미 그 분량 준비한 음식들이 벌써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결혼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음식이 떨어져서 이게 좀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막 서로 수소문하고 업체에 다시 이야기해서 음식을 추가로 주문을 하고 더 넉넉히 주문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진행하니까 얼마나 당황할 일이 벌어졌겠어요. 어떻게 결혼식이 끝났는지 모르게 허겁지겁 끝나고 나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하객들에게 찾아가서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막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서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예, 뭐 오며 가며 다 오니까, 뭐 학생들까지 다 오니까, 큰 교회니까 그렇잖아도 이 하객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날 결혼식 할 때. 아, 이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할 일이 참 생겼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니까 큰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성경의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 후에 피로연으로 7일에서 14일 정도로 이 피로연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그 문화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당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끝나고 나서 피로연을 7일에서 14일 동안 계속 유지가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준비된 음식들은 다 떨어져 갈 것이고, 역시 아무리 많이 준비해놨어도 포도주는 떨어졌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네 잔치에 막걸리가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우리 동네에 잔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막걸리가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옛 추억에 한번 잠겨봤는데 이 사진 한번 보지요. 여러분 어릴 적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 막걸리통 그 옆에 더 대롱대롱 매달리고 다니던 막걸리통도 있는데 저 자전거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더 많이 있죠. 더 많이 싫고. 아, 참 옛 추억에 한번 잠겨봅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마셨던 경험을 살리지 말고 그냥 저 모습만 보면서, 아, 옛날에 참 그랬었지. 옛날에 저렇게 배달해 주시던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막 자전거, 큰 자전거를 이렇게 배달해 주시고 잔치집마다 몇 통씩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잔치집에 이게 떨어지면 어른들이 대노를 하죠. 막 크게 화를 냅니다. 왜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왜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막 이렇게 막 화를 막 냅니다. 막 화를 내죠. 우리 삶에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당혹스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황할 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잔치집에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그 당혹스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기쁨이요. 포도주가 있음으로 인해서 잔치에 흥이 더해지잖아요. 그렇지요? 이 포도주의 역할은 잔치집이 정말 흥이 나게 이렇게 기분 좋게 뭐 막 이렇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 포도주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의 상징인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잔치집이 정말 흥에 겨워야 될 잔치집이 뭔가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한 상황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잔치집과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확실히 있으면 잔치집과 같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 전반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사기 9장 13절 중간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 아주 적합한 도구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도 이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기에 참 좋은 도구인데 문제는 거기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이전에 잠시 우스갯소리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신학적인 토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괜히 진지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꾸실 때에 물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를 진짜 진짜 사랑한다. 예, 엄청 사랑한다 하니까요. 이 물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포도주로 바뀌었대요. 예. 그냥 여러분 이건 무슨 신학적인 뭐 무슨 토대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발칙한 상상이잖아요. 참 이 발칙한 상상이지만 참 재미를 줍니다. 재미를 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기쁨이 없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그 기쁨이 없다면 괜찮은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극하고 있고 우리에게 체험하는 기쁨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체험하는 기쁨으로 살려면 먼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떨어짐, 모자람, 부족함, 연약함이 결국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 모자람, 떨어진 그 상태가 결국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저 저 한켠에서 파전이나 드시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 연약함, 이 부족함, 이 당황함, 이 모자람, 이것이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되고 예수님을께 구하는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체험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얘기합니다. 체험을 통한 최고의 수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체험하는 기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최고의 수학이 뭐냐? 견고한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기쁨 가운데 누적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떨어져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모자라서.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체험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체험하는 기쁨으로 살려면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4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냉담합니다.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얘기해요. 냉담해요. 쌀쌀해요. 아주 차가워요. 조금 강하게 표현해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좀 건방져 보여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했을까?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어 원문은 보면 티에모이 카이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어떻단 말입니까? 이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집중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쌀쌀하게 어쩌면 차갑게 냉담하게 반응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혈육의 정과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혈육의 정 때문에 매이거나 인간적인 어떤 친밀함 때문에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지금 가장 측근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 이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어머니의 부탁은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뭐 둘째 모르고 그래도 가장 측근인 어머니의 부탁인데 어머니의 부탁만큼은 들어줄만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천주교는 마리아를 지금도 신격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게 하는 중보자, 원죄가 없으신 성모라고 얘기하죠. 원죄가 없으신 성모.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그분의 희생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후에 이렇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인간의 어떤 감정보다도 더 큰 믿음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감정적 호소보다도 큰 믿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아니면 더 큰 믿음을 기대하셨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정말 더 큰 믿음을 보여주길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득력 있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긴급하게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에, 또 사업에 문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린 다급하게, 긴급하게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히 응답해 주지 않고 어쩌면 정말 시간만 질질 끄는 것처럼 침묵하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일에는 그토록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주 차갑고 쌀쌀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대한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언제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혈육의 정보다도 인간적인 친밀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의 때예요. 주님의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는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주님의 때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참으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체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세 번째는 뭐냐? 다른 것보다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처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단지 포도주를 얻는 것이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처음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단지 포도주를 얻는 것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심사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모든 바람, 소원, 생각 그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도 바뀌어야 돼요. 오로지 나의 것에만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들 때문에 더욱 혼란이 가중이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마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견을 하겠습니까? 막상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모자란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입을 대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명확한 기준을 세웁니다. 명확한 기준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기쁨으로 살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마음으로. 저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인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전개상 보면 그 하인들이 드러나거나 주목을 받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인들이 더욱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잘 되어서 언제든지 딱 틀면 물이 막 콸콸 쏟아지는 때가 아니고 우물을 찾아서 저 멀리 우물 있는 곳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야 하는 수고를 기울여야 돼요. 더군다나 이 하인들은 이 잔치집, 이 잔칫날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너 누구는 뭐 청소하는 일, 누구는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일, 누구는 뭐 재료들을 사오는 일, 누구는 뭐 정리하는 일, 뭐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일이 더 가중된 거잖아요. 생각지 않았던 일이 더 주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물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때가 아니라 저 멀리 그때 앞볕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그것도 수차례 가서 길러다 놓고 또다시 가서 길러다 놓고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해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일하기 싫으면요, 적당히 물을 그냥 이렇게 채우고 말았을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한 번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한 번은 안 갈 수 있어요. 적당히 물 채우면. 그런데 아귀까지 꽉 채웠어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멋있죠. 또 8절에 말씀해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보면 초조하고 긴장감이 그러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하인들 중에 욱하는 마음이 있는 하인들이 있었다면요, 아 이건 못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내가 망신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준다면요, 이 포도주가 떨어서 지금 야단인데 내가 물을 가져다가 보여주면 망신당하는 건 누구예요? 하인들이란 말이에요. 구박을 받고 아주 혼쭐을 날 건데 그럼 어떻게 성격이 좀 급하는 하인들이라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니 못하겠다고 하고 막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좀처럼 납득이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어떤 투정 섞인 이런 어떤 질문을 하지도 않고 그저 그대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표현 가운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얘기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알더라. 왜요? 이 하인들은 체험하는 기쁨이 있어요. 자신들은 놀라운 거예요. 이 현상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우물가에서 떠온 것이 물인데, 그리고 물을 떠서 아구까리 가득 채웠는데, 아니 어떻게 이것이 포도주가 된단 말이요?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막 신난 거예요. 막 신났어요.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수고, 헌신, 땀 흘림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면 손을 대면 어떤 병자들도 다 나았어요. 그렇죠? 죽어있는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요, 굳이 하인들을 통하지 않고도 그냥 항아리에 손대고 포도주 가득 찰지어다 하면 뭐 포도주가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일에 하인들을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인들을 물에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을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며 그 기쁨 속에서 믿음의 견고함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체험하는 그 기쁨은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려고 하는데요. 안산 단원구에서 일어났던 한 사진인데 참 많은 분들에게 갑박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감동을 주었던 따뜻한 이야기가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종이를 줍고 살아가는 노인분이 니아카를 들끌고 이렇게 이제 종이를 줍기 위해 나왔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때였어요. 그러니 빈 수레예요. 종이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 터벅터벅 비를 맞고 저 니어클을 끌고 가는 저 할아버지, 그 곁에 한 여성분이, 우산을 쓰고 있었던 여성분이 시장을 보고 온 길에 그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산을 그 할아버지에게 씌워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는 바 같이 이미 저 여인은 이미 옷이 다 젖었어요. 자신의 몸은 이미 다 젖어 있어요. 그런데도 한쪽으로 할아버지한테 우산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된다. 사랑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랑은 실제 실전할 때, 동사가 될 때, 행동할 때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베르자 예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빵은 물질이지만 남을 위하여 준비된 빵은 정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 무슨 얘기냐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나를 위해 준비된 빵은 단지 그것은 물질에 불과하지만 다른 일을 위하여 준비된 빵은 정신이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어쩌면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하인과 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하는 그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체험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 인생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실패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결코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자람, 그 부족함, 그 실패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기쁨의 기회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체험하는 기쁨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선을 이루는 순종을 다할 때에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이 몸된 양정 교회가 기쁨이며 승리의 이름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 그 기쁨으로 살아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없는 것으로 인해 당황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기쁨이 넘치는 잔칫집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기가 변하여 오히려 기회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끝까지 승리의 행진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체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온 세대배에 참여한 양정드림교회, 양정파워교회, 양정우리다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